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하게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기 원하고, 또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1번째 시간인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이 뭐였냐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 대접하는 이 문제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한 언급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나그네 대접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초점을 그 나그네라고 하는 그 개념, 성경에서 그왜이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쓰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그 나그네의 정체성, 개념의 중요성 이런 것을 조금 더 치중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그 율법에 이제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서 그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성경 용어로는 이제 고아와 객과 과부 이제 이렇게 표현된 그세 부류의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 이게 고아죠.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들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판할 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신명기 24장 20절에는 내가 올리브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래서 추수할 때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추수해서 가져가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놔라.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나머지 것들을 취해서 이제 먹고 살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 어떤 하나님의 관심사, 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사를 나그네라는 그 부분으로만 조금 더 이제 축소시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함께 살게 될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관대해야 한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요. 또,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이집트에서. 너희 그 심정 잘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디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정체성,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너희 정체성, 그게 나그네야. 그러니 너희가 누구보다 나그네 심정을 잘 알지? 그러니 너희 안에 속해서 살게 되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 학대하지 말고, 그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그들 보호하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어로는 이게 이제 strang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ange 아시죠? 이상하다, strange, 낯설다, 이상하다 하는 strange에다가 이제 er 붙여서 strang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말로는 이제 낯설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색한 거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낯선 자 또는 그이 나그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 타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거류하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잠언 같은 데서 이제 strange woman 이렇게 얘기할 때고 조금 낯선 여자 할 때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stranger 이렇게 이제 할 때, 나그네로 번역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살고는 있지만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셔서 그 토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그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상속 이런 것에 어떤 태생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 이제 이방인으로서 함께 이제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제 요런 의미였습니다. 단순 여행객은 아닌 거예요. 며칠 여행 왔다가 이 나라로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은 모두 나그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네.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면서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체류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그러나 어떤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도 없고, 요즘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인이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베가본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방랑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거처없이 떠도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심판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게 방랑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나그네들이 함께 살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어떤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400년간 종살이하고 빠져나올 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섞인 무리가 함께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섞인 무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인들로서, 이제 뭐, 이렇게 함께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같이 나오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섞인 무리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꽤 어지간히 인원이 된것 같아요.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부터 어떤 나그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굉장히 겁이 나서 그들에게 진멸당할까봐 일부러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원래는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은 걸 알고 그러나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이 그냥 같이 살게 하면서 이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로 삼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섞여 살게 된 사람들, 이들이 이제 나그네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룻일 것입니다. 우리 룻기 아시죠?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모압 여자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 며느리로서 이제 이 남편들은 다 죽은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입되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우리아라는 사람을 볼때 우리아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헷 족속 우리아 이렇게 묘사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아 굉장히 다윗에게 충실한 그 부하였던 이 사람이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섞여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또 어떤 그래도 비교적 고위직에까지 이렇게 이제 오른 그런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기근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이제 피해 들어오고, 아브라함, 우리가 이삭, 야곱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기근 문제, 또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도망가느라고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든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옮기든지, 아니면 신변의 어떤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옮겨가든지,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뭐 블레셋으로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이제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나그네들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 나그네라는 개념 또는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내셨으면 가나안 땅에서 뭔가 그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는 왕국을 건설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아서 점령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안 하고 장막에서 떠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는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23장에 있는데요. 2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으니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헤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강성하게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땅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매장지로 쓸 땅을 이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거래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그네다.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은 거예요.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낯선 자로, 스트레인저, 낯선 자,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6장 3, 4절, 시편 105편 9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1장 9절 이런 데를 보시면 성경이 계속해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들의 후손들도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유명한 그 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섬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야곱 때에 와서 야곱의 그 식구 70명이 여차여차 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센 지역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서 성취가 되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만 나그네 생활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사는 내내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영원히 팔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요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아직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 시내산에 지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땅의 절대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땅에 임시로 거처하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려서 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희 동족 중에 누가 가난하게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 땅까지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땅을 다시 물으려고 하면 그 물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매 50년째 되는 해, 그때를 이제 희년이라 불렀는데, 그 희년에는 판 땅을 자동적으로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되죠. 그 왕정시대에 가장 강성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그 고백하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기 29장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역대기상 29장 14, 15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면서 왕국을 이루고 살면서 왕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왕 다윗이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왕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 정체성이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장, 히브리서 11장 할 때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여기 지금 다 구약의 인물들이었잖아요. 구약 또는 구약 이전의 인물들이었잖아요.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자기들을 누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규정하며 살았냐?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린 여기에 영구히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이제 신약 성도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조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 이렇게 지금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순례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순례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성지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그런데 성경적 개념의 순례자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 의미로 순례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무슨 성지 참배객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임시로 거주한다.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그네의 의미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제 순례자라는 이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로 믿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3장의 그 뒷부분의 1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신약 성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구한 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500만 원짜리 월세를 살든 500억짜리 무슨 고급 아파트에서 살든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영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구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도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활 방식, 이제 영어로는 conversation인데요.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대화 그런 의미지만, 이제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생활권, 생활 방식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권,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건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씀을 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현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본향은 하늘이고, 그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정적인 체류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스트레인저, 낯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쟤들은 뭐지? 쟤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낯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익숙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자일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는 낯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라는 개념,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라는 개념 전체를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받아들였던 방식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이 꼬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 학대하지 마. 그들 괴롭히지 마. 그들 사랑해.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들 환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탕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나그네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신약 성도들한테도, 너희 나그네잖아. 이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잖아. 그러니,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마주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나그네들을 잘 환대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나그네는 누굴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국에서 이렇게 섞여 들어온 자들, 집단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섞여 들어왔지만 어떤 그 이 땅에 소유권은 없는 채 그 이렇게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됐던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누구냐? 여기 분명히 이건 현실적인 명령인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나그네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현실적인 명령인데, 그럼 누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는 나그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까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그냥 여전히 가난한 자의 부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할 땐 이건 어쨌든 조금 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인 건데, 그러면은 이 나그네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을 얘기하는 건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손님 대접에 대한 얘기는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이 교회 내에서 그 감독이 될 사람들, 목양자들, 감독이 될 사람들의 어떤 그 조건 중에,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런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손님 얘기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누굴까? 제 생각에는 이 손님과 어느 정도는 또 겹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실제로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 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좀 연약한 위치에,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의 나그네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특별히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그네의 의미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성도들, 장기 체류하는 어떤 그 외국인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그이 사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뭐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체류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이 나그네의 부류에 포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인데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핍박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도피해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피신해 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뭐 가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핍박 때문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고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그네가 될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좀 폭넓게 적용해 볼때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지에서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저쪽에 살던 분이 이제 뭐 서울 이쪽에 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정착하려니 굉장히 어렵다. 이 사람들은 개념상 좀 확대된 개념상 신약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이제 취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뭐 난민이나 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현실적인 의미에서 좀 나그네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이동해서 이제 함께 거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이제 나그네들이었을 것인데요. 이제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이 나그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념상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될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접한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시면 엔터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익숙하시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오락의 개념, 어떤 그 재미있게 해주는 개념, 이제 이런 개념으로 현대에는 많이 쓰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이 엔터테인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집 안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 그런 의미가 이제 엔터테인의 의미인 것이고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숙박까지도 제공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엔터테인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같이 놀아주는 것도 포함될까요? 뭐 즐거운 오락거리를 좀 주는 거?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엔터테인, 환대한다는, 대접한다는 그 의미는 반갑게 맞아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숙식까지도 그러니까 잠자리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예, 네, 그래서 그이 나그네 대접과 연관시켜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롯이지요. 예,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할 때이 포인트는, 얘들아 잘 봐. 나그네 대접 잘하다가 로또 맞듯이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럼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 또 이게 참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겠어. 그러니 너희 그 누가 천사일지 모르니까 모든 나그네 잘 대접해. 이런 맥락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겉모양을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나그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면서 성실하게 그들에 대해서 너희의 그 영적인 의무, 그러니까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 그 의무, 그것을 너희가 잘 수행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이면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같은 사람들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개념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그것을 아예 가르치셨어요. 그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내내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임시 거처로, 빌딩을 짓지 않고 임시 거처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그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나그네로서 생활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예 집단적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도 심지어 제일 강성한 시대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 정체성을 나그네로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거류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우리의 영구한 소유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냐?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그 통치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구한 집을 짓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저 위에 영구한 도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이 땅에서 살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그 나그네들을 환대할 때마다 너희 자신의 정체성이 너희가 지금 환대하고 있는 그 나그네와 똑같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그네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을 지금 사는 이 순간에 나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나그네로 살기 싫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 주인으로 살지. 그렇죠? 거주민으로, 주인으로 내가 살아야지, 왜 여기를 나그네로 살아?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든지 관계없이,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순간 이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분명히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고 이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이에요. 사용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영구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놓으면 내 후손들이 뭐 자자손손 쓰고, 그러니까 영구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